여러분들은 혹시 미식 축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로스포츠의 천국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스포츠는 농구도 아니고 야구도 아닙니다. 미식 축구입니다. 그런 미식 축구에서 올 한 해 가장 유명해진 선수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1위에 뽑힌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선수는 미국 프로 미식 축구에 데뷔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25살의 팀 티보라는 이름의 선수입니다. 팀 티보, 별로 이제 안 들어보신 이름이죠.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팀 티보라는 선수가 그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 프로 미식 축구에서 유명해진 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티보 미라클입니다. 티보가 만드는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팀 티보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적 같은 장면들을 많이 연출합니다. 다 지고 있는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한 번의 패스로 공격을 성공해서 그 경기를 뒤집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터치다운 공격에 성공시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보가 대학 미식축구 선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 프로에 오기 전에 대학 미식축구 선수 시절에 이제 미식축구 경기를 할 때에는 이제 햇빛이 눈이 부시니까 눈 밑에 까만 테이프를 붙입니다.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까만 테이프에다가 하얀 글씨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방송을 탔겠지요.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넷 검색어 1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프로리그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는 그렇게 경기하는 자신의 선수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수를 썼습니다. 어떤 수를 썼냐 하면 올 한 해 시즌 중에서 가장 그 팀에게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 때 그가 세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수는 경기가 끝날 때마다 몇 야드를 뛰었다, 몇 야드를 던졌다는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그 경기의 기록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316야드였답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패스를 받은 선수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답니다.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그날 경기의 시청률이 31.6%였답니다. 하나님 언급 좀 안 하면 안 되냐? 너만 예수 믿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그런 비판에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평생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주시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임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인생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신 인생이 바로 팀 티보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복받고 싶으십니까? 팀 티보처럼 멋진 아들 하나 만들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받고 싶어합니다. 예수 때문에 복받고 싶어합니다. 예수 때문에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수 때문에 아이들도 복받았으면 좋겠고, 예수 때문에 물질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수 때문에 평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복. 아마도 우리들의 모든 목표가 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세대에는 금기사항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이 단지 복만 바라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복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인 양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도 바라고 기도하면 천박한 신앙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금기시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고 유통하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현실의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는답니다. 도시에서 길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복입니다. 들에서 복을 받는답니다. 당신은 농업과 목축업이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업이 잘 된다. 지금으로 치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 하는 것이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들에 들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들짐승들이 있더라도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답니다. 내 자녀가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 좋은 차에 살면서 일평생 행복하게 잘 산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복이 대를 따라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 이것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들의 소산이 복을 받는답니다. 내가 뿌린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것이 들의 소산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새끼들이 아이를 새끼를 잘 낳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잘 자라서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 이것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먹을 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늘 풍족하고 윤택하여서 먹을 것 어려움 없이 잘 살 것이다. 바로 이런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에 기록된 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복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 받아서 유통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지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같이 죄짓고 부족한 인생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안달을 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좋은데 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될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신다. 그러니 복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면서도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착한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만 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으면 그때는 손을 댑니다. 가로막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아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지 않든 항상 최고의 것을 주고자 애를 쓰며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혹 최고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복을 주시겠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완벽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지켜라, 순종하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대충 순종하지 말고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변함없이 자기가 하던 대로 이전의 습관대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하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저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가 순종을 안 했다가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아, 하나님 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하필 유독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따르고 조심하여 주의 깊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100% 따라가라. 그러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 집의 집사 중에 최고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사무장쯤 된다고 한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경청과 순종의 자세를 놓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혈기가 넘치는 청년에게 예쁜 귀부인이 찾아갑니다. 유혹합니다. 에이, 이번 한 번만 넘어가지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누가 알겠어. 한 번뿐이잖아. 하고 불륜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자신의 정욕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셉이 그냥 적당히 순종하다가 한 번은 순종하고 한 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한 번 하나님 따라가다가 한 번은 내 뜻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아, 이거는 심각한 거구나. 내가 이때는 피해야지. 내가 이때는 순종해야지 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습관으로 들이고 있다가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이겨냈겠습니까? 그는 순종이 삶의 습관적인 일상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이런 순종이 왕의 경호대장의 사무장쯤으로 끝나는 출세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립니다. 완벽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간 겁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순종이라 하겠습니까? 순종은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면 순종이라 하겠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불편하고 귀찮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답니다. 불편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우물을,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삭이 목축을 하고자 해도 물이 없어서 목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첫 번째 우물을 막 팠습니다. 우물을 파자 그 우물의 소유권을 놓고 원래 살던 그 주변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석유가 나오는 유전에 비유할 만할까 싶습니다.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방법은 그저 곡괭이 가지고 파고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만드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렇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귀한 우물을 싸운다고 해서 그들에게 줘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가지고 열심히 그 우물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또 그 주변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이 싸웁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줘버립니다. 우물을 두 개 팠는데 지금 자신의 우물 하나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자신의 양들에게 먹일 물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왜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는 것보다도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나눔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온유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이삭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줘버린 겁니다. 우물을 하나 줘버리고 옆에 가서 다른 우물을 파서 그 우물도 또 줘버리고 저 멀리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넓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던 주변 땅이 매우 넓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그제서야 싸움이 없어집니다. 신기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주고 줘버리고 맨 마지막에 와서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그 우물의 주변에 넓은 땅을 축복의 열매로 허락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약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지켜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내 건데 왜 너희들한테 주겠어? 하고서 싸워가지고 지켜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났겠습니까? 싸우고 또 싸워야 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종들이 죽어나가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좁은 땅에서 복닥복닥 싸워가면서 그야말로 레드오션.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부족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두 번째 우물까지 다 주어버린 그야말로 온전히 100% 순종하는 이삭을 향하여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100% 온전한 순종이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은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이것이 다 구약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그럼 신약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들의 상식으로 대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절대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직업은 목수입니다. 어부한테 물고기라고는 낚시는커녕 먹을 줄밖에 모르는 것 같은 목수가 와서 물고기가 전혀 없을 만한 곳에 가서 물고기를 낚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밤이 맞도록 낚시했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었고 물고기가 전혀 없을 만한 깊은 곳이고 그리고 혹시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없더라도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면 그 그물을 또 손질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낚시는 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 목수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신 나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순종이 베드로를 주님의 수제자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이삭이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했고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밖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함께 나누었던 티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이 티보가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인터뷰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그 팀에 좀 나이가 좀 많은 한 선배가 좀 방송에다 대고서 공공연히 그를 좀 비난을 했습니다. 좀 그가 좀 신앙 표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고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같은 선배의 이야기에 팀 티버가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방송에 다니고서 공공연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결혼식 날 난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당신을 사랑해 하고 고백하겠습니까? 티보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놀라운 명성을 얻게 됐고 또 엄청난 부를 얻은 것도 사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나온 순종으로 맺은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나의 순종의 목적이 오직 하나 복받기 위해서라면 일평생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순종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 하나님을 향한 가슴 뛰는 사랑의 동기로 순종하는 것만이 평생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평생 복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은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것, 참아가며 결실하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실은 때가 되어야 됩니다. 결실은 추수 때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내가 일평생 주님 쫓아가는데 이거 한두 번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울컥울컥 솟아와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백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수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을 원문에 더욱 가깝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복들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놀라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내 뒤에서 따라와서 너를 낚아챌 것이다. 이 원뜻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열심히 순종하면 이 모든 놀라운 복들이 내 뒤를 열심히 따라와서 나를 낚아챌 것이다. 내가 딱히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딱히 그렇게 많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 놀라운 복이 나를 낚아챈답니다. 자동으로 그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답니다. 이러니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이 법칙을 따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떠오릅니다. 이 지긋지긋한 겨울도 때가 되면 봄으로 바뀝니다. 3월, 4월, 5월이 되어도 계속 춥기만 하고 눈만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다. 큰일이 일어났다. 생태계가 파괴됐구나 하고 온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 위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자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가?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겁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세상이 그 어떤 문제가 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 봐라, 순종하면 꼭 받는다. 그러니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설교가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복을 받고 싶은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복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사통팔달입니다. 네 곳으로 통하고 여덟 곳으로 닫게 되는 축복의 문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100% 쉬지 않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복 주시겠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복이 옵니다. 그럴 때 축복이 우리를 따라와서 낙하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균형 잡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